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 방어, 정보 작전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어제 사이버 사령부 대변인이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매체 보도의 정확도 여부와 관련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사령부의 행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CNN은 해킹 작전과 관련한 미군 관리의 공개적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과 백악관의 반응을 비춰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영역에서만큼은 갈등 격화 두려움 없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미국과 동맹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한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계속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장기화하고 지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해 나토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소모전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 역시 높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전쟁, 특히 이번 전쟁은 특정 단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공물을 실은 선박들이 흑해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선박들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러시아는 해당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전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으로 분류됐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봉쇄하면서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특히 이 같은 해상 봉쇄 때문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을 포함해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곡물의 수출길 복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도주의 통로가 활성화될지 여부와 구체적인 개방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40대 이상의 군함을 동원한 훈련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은 가상적으로 상정한 잠수함의 탐색 훈련과 더불어 함대 전술단의 방공 조직들이 지상과 공중 표정물에 대한 전투 훈련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기함인 크릴로프 원수함과 구축함인 샤프시니코프 함 외에 대형 잠수함용 함단, 소형 호위함, 소형 대수 잠수함 군함, 기뢰 제거함, 미사일 구축함과 지원함 등이 동원될 것이라며 모두 훈련 기간 동안 태평양 내 지정된 장소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째를 맞은 시점에 공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게 될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 USLPA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법 금지법은 수입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제품 생산에 강제노동이 동원됐다고는 명백하고 납득 가능한 증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긴밀한 3국 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 등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1년도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13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3일 서울 한국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성김 대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end up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김 본부장은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 자신의 안보 약화이며 심화된 고립은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대표들은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계기로 세 나라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가 각급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세 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함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선 새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물론 세 나라 또는 독자 차원의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성김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목표는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라라는 일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소통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 시위를 17차례나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5년 만에 7번째 핵실험을 할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이번 회동을 통해 대화보다는 징벌의 무게를 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화로 나오라는 인센티브보다는 핵실험을 했을 때의 징벌적 성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전략자산은 전개가 됐고요. 오키나와나 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 억제의 강화, 북한 안보 약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응 능력을 한미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을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그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고요.
세 나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비핵화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미 정부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의 이번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미국은 종교자유를 포함해 인권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021년에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때 미국은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북한을 올해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투옥하며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북한에서 종교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 오픈도어스 USA는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이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을 수감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 파악이 제한되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수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note there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abuse individuals that are.
후세인 대사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감된 점도 보고서에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자유 수호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외교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정부들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We'll keep working alongside other government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대사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한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 대사관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미한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상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도발적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지속해서 믿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화로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that path, to commit to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and to refrain from pursuing.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선택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추가 행위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안보 공약을 유지하려는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see this humanitarian crisis as separate from making progress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에 따른 인도적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연기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발생과 이것이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신종 코로나 백신 제공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 지원의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의했으며 중국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한 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모범적이고 역사적인 동맹의 표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동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는 한국 수호에 대한 의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자고 했다며 양국은 미한일 대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미한 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런 미한 동맹의 비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폴 월포위츠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이달 한 달간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4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이 군축회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를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 중 48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했습니다.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제네바 유엔 주재 호주 대표부의 어멘다 골리 대사는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대해 우리는 주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군축회의와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전하는 데 매우 전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의장직 수임 동안에도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리 대사는 하지만 우리는 군축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의장직 수행기간 군축회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인 참여가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오해도 피하고자 우리의 공동 입장을 강조한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e DPRK has conducted an unprecedented series of missile tests.
이들 국가는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추정미사일, 전술핵무기 작전용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더욱 개선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명 비준하고 그러는 동안 핵폭발 실험과 기타 핵폭발 관련 유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며 북한이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대니얼 켈러헨 차석 대표 대리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 diplomatic solution.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프랑스 대표는 EU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전례 없는 수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을 포함해 북한의 여러 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을 규탄한다면서 이런 활동은 지역 안정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UN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EU는 엄격한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그렇게 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대표로 발언한 독일 대표부의 에나 미케스카 차석 대표는 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발표한 북한 규탄 성명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 기술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표부의 시게루 우메스 공사 참사관도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diverting its resources in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하고 일본과 미국,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순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모두 발언해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회원국의 비판을 의식한 듯 회원국 간 긴장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이끌린 태도를 피하고 회의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ember states to focus on agenda.
또 회원국들의 북한 비판 발언이 나오면 회의 관련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대성 대표는 북한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해 자국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미국 등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며 현재는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난 70년 넘게 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위 동맹국들과 함께 해마다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나 압박으로부터 오직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방어 역량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무기 실험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에 따른 일상적 활동으로 주변국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향한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는 한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성 대사에 이어 발언을 신청한 한국 대표부의 고영걸 참사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 측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ROK US Combined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including annual joint exercise.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은 전술 탄도 개발을 포함한 핵 야망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례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 억지와 방어태세는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부의 리송 군축 담당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의장직 수임을 축하하며 향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파키스탄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의장직 수임을 축하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제재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며 맞습니다.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앞서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는 전 세계 30개 비정부기구와 함께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한 달 동안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확산 문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certainly North Korea has been far from a responsible actor when it comes to matters of non-proliferation. In fact, North Korea has been profoundly destabiliz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비확산에 있어 책임감 있는 행위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구심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t certainly calls into question. It certainly calls that into question when you have a regime like the DPRK in a senior leadership post, a regime that has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전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일을 한 북한이 고위 지도자 역할을 맡을 때 물론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군축회의 회원국 여부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할 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 2월 VOA에 군축회의 의장직은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think it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most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ystem,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명백한 성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장이라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월 26일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단결해 반대하지 못한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몇 달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너무 자주 과시했다며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존하길 원한다며 어떤 국가도 이웃의 위협을 제기하거나 도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영내 미국 시민들과 미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라며 한국이 주재하는 미한일 3자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part and parcel of our bilateral efforts, again with Japan and the ROK, but also in furtherance of our trilateral effor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안이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적 협력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노력에 있어 3자 협력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 선박과 항공기도 중국으로부터 같은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영내에서 도발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군과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도발 추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영내에서 펼치는 도발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최근에는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데 대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행동이 오판의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군축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핵 군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말로리 스튜어트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일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prioritiz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and we continue to work towards.
스튜어트 차관부는 이날 미국 민간 단체 군축협회 50주년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핵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핵 군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mid the resurgence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their efforts to weaken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부활하는 가운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이란과의 핵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핵 군축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부는 미국의 핵 비축량은 1967년을 기점으로 88%나 감소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은 미국의 이러한 핵 군축 노력에 관여하려는 어떠한 선의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though the size of the U.S. nuclear stockpile is down 88% from its peak in 1967, there is no clear indication that Russia or China are ready to engage.
중국의 경우 핵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최대 7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00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러한 증가는 중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핵 보유 5개 나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 정부의 핵군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당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이 같은 자신들의 선언에 부응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핵 보유국이 전 세계에 지고 있는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ducing strategic risk is an obligation that nuclear weapon states owe to the world. It is in all of our interests to work on this together. Unfortunately, some think that arms control is at odds.
스튜어트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과 억제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가 안보와 파트너,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지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를 위협했다고 캐나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데 우려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는 최근 네온 작전을 수행하던 자국 왕립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초계기 근처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군은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국제항공안전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동은 프로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경우 중국 전투기의 위험한 초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조종사들이 항로를 긴급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군의 우선순위는 조종사의 안전과 국제연공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작전을 수행하는 자국 항공기와 중국 전투기가 정상적인 거리 유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이 같은 행동에 우려한다며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캐나다 글로벌 뉴스를 인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네온 작전을 수행하던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초계기 근처로 중국 전투기가 약 60차례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 가운데 20여 차례는 캐나다 초계기와 중국 전투기의 간격이 위협으로 간주할 만큼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군은 네온 작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 협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부과된 대북제재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군은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한적으로 금지된 연료 등을 밀거래하는지 주시하고 제재 대상 상품을 사고 파는지 등을 적발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군은 지난 2018년부터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를 7차례 일본 카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고 올해도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네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지난 4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네온 작전의 성과와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실시한 작전에서 118척의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24건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합동정찰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며 자국군의 K-15K, KF-16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 최신의 전투기 30여 대가 새로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들 전략 자산의 실제 배치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이들이 한반도에 출격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병대가 사용 중인 일본 이와쿠니 기지를 촬영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점 형태의 물체 12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물체는 통상 전투기가 계류해온 이와쿠니 기지의 북서쪽 지대에서 발견됐고 길이가 전투기와 비슷한 15m 정도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전투기 12대가 계류 중인 장면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미국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F-35A 전투기 12대가 하루 전인 1일 이와쿠니 기지에 착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열흘 이상 비어있던 해당 지점에 등장한 전투기 12대는 미국의 F-35A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쿠니 기지의 부두에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14대를 탑재한 미국의 최신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함도 포착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F-35A 전투기 배치와 트리폴리함의 입항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트리폴리함은 지난 21일과 22일 이와쿠니 기지의 남쪽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지만 이후 해당 지점을 떠난 듯 2일 위성사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일대 구름이 자주 낀 관계로 트리폴리함의 정확한 입출항 시점은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트리폴리함의 현 위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 이와쿠니 기지에 입항한 이후 현재는 훈련을 위해 일본 근해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일본 일대에는 알래스카 엘먼도프 공군기지 소속 F-35A 전투기 12대와 트리폴리함에 탑재된 F-35B 전투기 14대 등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언론은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의 F-22 전투기 6대가 2일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데나 기지 상공에 낀 구름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F-22 전투기의 배치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 일대에는 30대가 넘는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전투기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출격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선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곧바로 출격할 수 있도록 최신 전투기 30여 대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전략무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그 밖에 F-22 전투기가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전개되고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동해에 나타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식 대응 방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대부분은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온 연방의원은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진 양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북한 인권과 대북인도 지원 문제를 다룬 안건은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에 관한 안건은 상원의 오토원비와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그리고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 등 5건입니다. 오토원비와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북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고 북한 내 검열과 감시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원비어 법안입니다.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는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그리고 이달에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북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재상정했습니다. 또한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7월 유사한 내용의 결의와 함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선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를 다룬 안건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까지 포함하면 이번 회기 이후에 한반도 안건의 60%가 인도주의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116대 회기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과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5월 외교위 간사들과 함께 미한동맹 지지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에도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코리아 스터디 그룹에서 각각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 아니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 견제 목적의 패키지 법안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 포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은퇴한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하원에 입성해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에서 베라 의원과 함께 하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한국계의 하원 의원들이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도 이번 회기의 특징입니다. 의회 내 한국계는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과 지난해 하원에 입성한 초선인 영김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주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과 스트릭랜드 의원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한국계 의원들 사이 당파적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저조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현재까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1%에 불과한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 단 한 건만 의결돼 나머지 1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116대 회기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 이 중 의결된 안건은 11건으로 전체의 35%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5월 1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은 푸틴 정권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러시아 지도부를 화나게 만드는 것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를 한층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고 단결된 나토는 미국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식민지가 됐으며 그 후 20세기 들어 두 차례 소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기간 전쟁이 있었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이후 헬싱키는 모스크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사적으로 중립정책을 취했습니다. 스웨덴도 2세기 동안 군사적인 비동맹 정책을 취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근 나토와 협력을 강화했지만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은 나토 가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낳은 가장 큰 아이러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막으려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토의 확대를 막으려 했지만 정작 나토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발틱 3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나토의 동부전선을 튼튼히 만들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극해 인근 콜라반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 것을 의미 없게 만들 것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처음부터 방어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나토는 강하고 통일되었으며 주권과 국민을 지키려는 목적에 충실히 단결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유럽에서 새로운 두 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안보 협력은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